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주보에는 12장으로 나와 있는데요.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라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되신 그리스도를 이 시간 설교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받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조명하심과 또 감동하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새겨주시고 하나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움직이는 힘과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 밤 예배 때 저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라는 말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강조했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그 내용,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신 일과 그리고 그 앞뒤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며 가르치신 일, 그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죠. 예수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장사한 사람들을 보셨고 그 상황을 정말 나쁘게 보셨습니다. 장사한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셨고 제자들에게는 이런 예루살렘의 상황이 열매 없는 나무와 같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한 바와 같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으로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죄에게 완벽하게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진 지옥에 가야 하는 죄인들이 그 죄를 모두 씻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성전과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의식들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을 대신하는 대속 제물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때 그는 눈멀고 가난한 바디메오처럼 자신이 죄로 인해 비참하다라고 반드시 여겨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시고자 보내실 흠없는 대속 제물에 그의 죽음의 효과를 믿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죄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느끼고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또한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사건에 담긴 교훈이 무엇인지를 묻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자로서 피조물인 사람과 만나시고 자신의 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로운 하나님, 마음 전체로 완전히 물들인 죄를 없애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 가난하고 슬픈 마음으로 죄의 용서와 또 새로움을 구할 때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전에서 장사했던 많은 사람들은 율법 타의 명령이죠. 율법을 따라 재물을 다뤘지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고 그저 욕심을 따라 재물을 사고 팔았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강도라, 지금 여기가 강도의 소굴이다 라고 진단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영적인 보화를 못 보게 하고 감추고 헛된 죄악들로 성전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일치하는 믿음의 내용, 그것을 간절히 믿고 간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참된 신자를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아무리 말씀이 있고 형식적으로 또 말씀에 따른 어떤 의식, 우리 의식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고 이 안에서 뭐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의 내용이 없으면 그는 신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믿음의 내용이 가르쳐지지 않고 설교되지 않고 교훈되지 않고 또 권면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한 모임은 참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거기에 또 하나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오늘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 그리고 믿음의 근거, 뿌리이고 그리고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그 내용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서 거닐고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와 누가는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유람하시거나 산책하신 것이 아니고 거니신 것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죠. 바로 전날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처럼 믿어야 할 내용들을, 또 하나님 이전 하나님 말씀, 구약이라고 할 텐데요,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알려주고 계셨다 하겠습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실감이 안 오고 그냥 질문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협박이고요. 굉장히 강도 높게 비난한 겁니다. 당신이 뭔데? 좀 더 세게 얘기하면 네가 뭔데? 당신이 뭐길래 지금 이러고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이죠. 마태와 누가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뭔데 지금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고 있느냐? 이들은 누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그냥 형식상, 당시 문화상 가르치는 일은 지금 따져 묻고 있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다른 누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어쨌든 바리새인도 그리고 율법학자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에 이야기를 좀 더 다시 기억해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한 사람들을 내어주셨잖아요. 그 장사하는 일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는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오늘 따지러 온 사람들 중에 있는 제사장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 따져 묻는 것입니다. 당신이 뭐길래 내 관할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어 쫓으셨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셨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는 사실상 찬송을 받았죠. 그러한 모습은 사실상 통치자가 받는, 왕이 받는 환대입니다. 물론 이때는 나라의 국권을 빼앗기고 이제 왕의 제도도 거의 무너져 있어서, 물론 형식적인 왕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사실 왕노릇 타고 있는 것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들을 묶어서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흔히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라고 합니다. 산헤드린은 둘러 모여 앉았다라는 이제 그런 뜻인데요. 그 구약 때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 그 모세의 일을 돕기 위해서 70인의 장로를 뽑잖아요. 그때부터 유래가 되어서 이스라엘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된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권세가들, 왕이 있다고 할지라도 왕과 함께 각 지역의 권세를 발휘했던 그러한 역사가 지금까지 예수님 당시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산헤드린 공의 의원들의 역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통치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사람들에게 사실은 뭐 잘하면 환대를 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뭐길래 사람들 앞에 나서서 왕노릇하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환영을 받으셨던 일, 또 성전에서 장사한 이들을 내어 쫓으신 일, 그리고 성전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신 이 일이 이제 그것을 바라보던 유대 사회의 실권자들의 그 인내심을 바닥나게 한 것입니다. 사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거든요. 그때 이제 헤롯 왕이 예수의 소문을 들어요. 마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의 소문이 온 지역에 널리 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무렵부터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 그 잘 알려진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중간중간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앞에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 다수가 찾아와서 예수님과 한마디로 전면전을 벌인 것은 굉장히 이제 그들의 인내심이 한계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후에 예수님을 죽이는 그 실제 역할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이미 그러한 마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당신이 뭐길래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 또 선생들이 해야 되는 일, 또 우리와 같은 권세자들이 해야 되는 그 일을 왜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느냐, 당신이 무엇이냐, 당신이 어떤 권세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물은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보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알리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해보아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의 것이냐, 정말 맞느냐, 사람의 것이냐, 요한이 지어낸 것이냐, 믿을 만한 것이 아닌 것이 아니냐, 여기 대해서 답을 해보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문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대답에 그들은 당황한 것 같습니다. 서로 이렇게 의논하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요한의 이 세례가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왜 너희는 안 믿었느냐 이렇게 공격을 받을 것 같고, 또 아니다,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서 왔다, 요한이 그냥 지어낸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권세가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무리들이 이 요한을, 이미 이제 죽은 요한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요한의 제자들, 요한이 가르친 모든 가르침에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지지를 잃어버리지 않겠느냐, 참 답하기 곤란하다, 어떻게 답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그들의 이러한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결국 모르겠다고 답하죠. 우린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도 모르겠다, 답할 말이 없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핵심적인 그 말씀은 결국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일 텐데요. 예수님의 반문과 이 사내들은 공회원들의 반응을 잘 이해하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참 의미라고 할까요? 혹은 무게라고 할까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텐데요. 그러려면 마가복음 시작으로 가봐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분히 마가복음의 시작을 떠올리게 하거든요. 그럼 마가복음 1장으로 가보시죠. 마가복음 1장 좀 길지만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 2절을 읽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마가복음의 시작 말씀은 당시의 이제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사회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분위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서 활동하시기 전에 사람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은 인물이 바로 요한이죠. 그의 활동에 대표적인 활동이 세례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요한을, 물론 이제 사도 요한과 구별하기 위한 면도 있습니다만, 이 요한을 우리가 세례자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활동의 가장 대표적인 면이 세례였죠. 그런데 그 세례의 목적은 무엇인가? 세례에 담겨 있는 그 뜻은 무엇인가? 아시다시피 세례는 어떤 의식이죠? 사실 침례죠. 주로 이제 요단강 그 지류에 가서 그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역에 가보시면, 지금도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갔을 때도 그랬고요. 가보시면 요단강이 여러분 예상보다 상당히 초라합니다. 굉장히 초라합니다. 아주 작고요. 그리고 그다지 깨끗해 보이지도 않고 그 주변도 이렇게 잘 꾸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동네 개천 같아요, 가보면.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제 기독교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류 같은데 그 행색도 다양해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그 정교회처럼 아시죠? 그 의복을 입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은 양복을 입고 안에 들어가는 분도 있고 모습도 되게 다양해요. 근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의식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행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 꼭 가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왔던 기억도 그 동네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봐도 멀리서 오신 분들인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굳이 이제 세례 의식을 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세례가 바로 이 기원이 바로 이 요한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죄 사함이죠.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 거고요. 죄를 씻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라는 것은 이제 씻는다는 감각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일날부터 이스라엘 가르치실 때 죄와 관련하여서 그것을 깨끗하다, 더럽다라는 것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 의식은 죄를 버리는 것이죠. 죄로 인한 정당한 그런 죄책이라 할 수 있는 벌, 하나님의 진노, 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 이런 결과들도 벗어버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태도, 그것은 진노시잖아요. 그로부터 용서받는 것이고, 또 죄가 그래도 남아있으면, 그러니까 잠깐 깨끗해졌다가 다시 덕지덕지 죄가 생기면 여전히 같은 상태니까 죄의 능력이,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능력도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입니다. 바로 이 세례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의식이었어요. 이 요한은 세례를 베풀면서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죄로부터 용서받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죄의 굴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쳤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단지 물로 하는 것 뿐이고 장차 오실 분이 계신데 그분은 자기가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것은 대단한 겸손이잖아요. 그렇죠? 전 종도 안 되는 거죠. 종들이 하는 건데 난 종만도 못해서 그분에 비한다고 한다면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장차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요한이 세례해 주는 이 행위는 사실은 자기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오실 이가 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데 앞으로 오실 그분은 자신처럼 단지 물로만이 아니라 의식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죄를 사할 능력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쳤던 것이죠. 성령 세례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진정한 죄사함을 이룰 수 있는 분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가르쳤던 것이죠. 이게 요한의 세례의 내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이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사실은 요한을 숭상하거나 요한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늘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요한이 가리키고 있는 장차 오실 이 그를 함께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요한이 가르쳤던 바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증언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행한 세례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시에 유명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등장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도 이 내용을 익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요한이 증언한 바를 요한의 세례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너희도 받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너희가 요한의 증언을 알고 있지 않느냐? 요한이 가르친 바를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한번 대답해봐라. 그것이 정말 너희도 인정할 만한 바른 것이냐? 옳은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답해봐라.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더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결정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어떤 동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요. 아, 이 내용이 정말 믿을 만한 내용이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만 언급하셨지만 세례 요한은 이사야도 예언하고 있었던 그런 존재잖아요. 그죠? 지금 마가가 이사야가 예언했던 예비하는 자가 요한이다라는 말에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고 그것은 사실상 구약에 있는 많은 내용들, 예언들 그 예언들이 세례 요한에도 또 적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 내용들을 모를 리가 없단 말이죠. 이제 결정만 남았습니다. 와 정말 그럴듯하다. 정말 일치한다. 정말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받아들이느냐. 이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난 그래도 인정할 수 없다. 믿어지지 않는다. 이 결정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것이 사실 진실 여부를 따지는 사람의 합당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다. 왜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결정을 하면 자신들이 어떤 부류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위를 혹은 권세를 어쩌면 부를 잃어버릴까 거기에만 지금 마음이 가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자세에 대해서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서로 이제 그 질문과 답을 회피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또 이들이 곤란해하는 걸 보고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뭐 즐기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어떤 뭐 날카로운 질문들을 통해서 특히 우리 정치권에서 이렇게 논평하거나 서로 토론하는 걸 보면 상대방에게 답할 수 없는 어떤 질문을 해서 공격을 해서 좀 이게 주저주저하거나 곤란해하면 그쪽 편에서 굉장히 통쾌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되게 오래 전에 제가 배웠던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때 기독교와 경제 이런 세미나였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강의를 마친 다음에 한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네, 딱 질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분은 그 경제학 전문가예요. 전공자 같아요.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거의 대부분 신학생들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선생님도 이제 신학자셨고요. 그분이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경제학 책을 이제 언급하면 얘기를 하면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이러한데 당신의 강의와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질문의 의도는 뻔했어요. 선생님 마음에 안 드는 거고요. 선생님을 좀 곤란하게 만드는 거죠. 한마디로 너 이것도 아느냐? 지금 신학자가 경제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나는 경제학자다. 이 경제에서 내가 더 잘한다. 이거에 대해서 너 알겠느냐? 이런 의도로 사실은 이제 질문한 것이었어요. 네. 뜻밖에도 선생님이 그 책을 아시더라고요. 근데 더 놀랐던 거는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듣고 보통은 이제 저 같으면 저도 이제 아주 뻐기면서 나도 안다. 잘하고 있으면 너는 그럼 이건 아느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선생님은 그것을 호의로 받아들이셔서 그러니까 강의 내용에 정말 추구하는 내용을 받아들여서 또 이렇게 기쁘게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더 놀랐는데 어찌되었건 이렇게 우리는요 어떤 질문이나 허점을 파고들어서 상대를 힘들게 하는 것을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본성적인 죄가 있어서 나보다 남이 낮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낮은 거죠. 지읒받침. 그렇죠? 나보다 남이 낮기를 바라고 내가 높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본성의 굉장히 기초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의도를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실상 그들을 이제 꾸짖으신 것은 바로 이들의 악한 태도를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 할 수 있겠죠. 이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최소한 진실하지도 않았어요. 진실에 관심도 없었어요. 사실 이 그들이 한 질문은 그들이 그 의미를 그 의미의 깊이를 정말 체감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이길래 왜 선지자 노릇하느냐? 왜 왕 노릇하느냐? 왜 제사장 노릇하느냐?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사실상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에 구원이 걸려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실은 다른 어떤 것을 더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증언만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것은 이미 요한의 증언이 사실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증언이 충분했기 때문이에요. 이 충분한 증언조차도 지금 이들이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어떤 추가적인 혹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다른 이의 입으로 증언되어 있는 온전한 그 내용을 그저 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이들이 얼마나 본질에는 관심이 없으며 진실에, 진리에 관심이 없는지를 드러내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질문은 모든 이들이 가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사실상 성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있는데요. 복음서는 사실이죠. 뭐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정말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한 인물이 나타나서 구약의 모든 맥락 가운데서 이렇게 왕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사실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 누구이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질문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그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어떻게 대답했죠? 우리가 보통 마태의 기록을 잘 알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마가는 뭐만 기록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만 기록했어요. 마가는 거기에 더 마음이 갔던 모양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고대하고 있는 진정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릴 참된 왕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윗 정도로 제외하고는 다 실패했는데 다윗도 사실 인간적으로 약한 면모를 보였죠. 그죠? 그래서 다윗의 온전함도 오실 참된 왕을 가리키는 표시판 역할을 했단 말이죠. 바로 그 왕.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을 때 너의 후손, 이스라엘의 왕권을 영원히 존속할 후손, 바로 그 왕. 그리고 진정한 제사장으로서 오늘부터 이제 윤학 목사님이 히브리서를 설교하시는데 저도 기대가 큽니다. 히브리서가 구약에 있는 많은 내용들 안식, 대제사장, 또 제사제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이신지, 히브리서 맥락에서는 주로 그 그리스도는 주로 제사장이죠. 그것을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했던 그 역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고 하나님과 백성들의 중재자로서, 중보자로서 그들이 희생을 하고 희생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관여하는 그 제사장. 그러나 그도 인간적인 제사장도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온전치 못해서 그 일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제사장. 그것이 구약 성경이 고대하고 있는 바였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패역함에 대해서 늘 지적했던 선지자들. 사실 예수님께서 앞에서 성전을 내어주시면서 하신 말들이 이사야의 말이고 예레미야의 말이에요. 이사야가 많은 말로 했었고 예레미야가 많은 말로 했었던 그 말을 실제로 능력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으로 예수님을 여기는 것, 예수님을 진정한 그리스도로 아는 것, 그것이 믿음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다. 이것을 사실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만 언급하셨지만 실은 요한은 구약의 모든 내용을 끌어당기고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물으신 것이죠. 너희가 눈이 있으면 보고 귀가 있으면 들어라. 구약 성경 모두가 내가 한 일, 내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내가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해석해서 가르친 이 모든 일과 일치하지 않느냐? 대답해봐라.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는 진정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은 믿음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믿음의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믿어야 할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것인데 그 은혜의 전부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인 예수가 되셔서,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가르침은 우리 믿음의 내용인과 동시에 기초요, 뿌리요,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오셨다는 것.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근거요, 기초요, 우리 구원의 모든 것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이 반문과 또 마지막 말씀, 그렇다면 나도 답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은요, 차가운 어떤 외면이거나 혹은 말장난이거나 혹은 그들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대적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진실을 더해도 소용이 없다. 이미 증언은 넘치도록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와 같은 은혜 받은 이들로 하여금 이 질문에 대해서 아름다운 답을 하도록,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정말 하나님부터 왔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혈육으로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모든 구약에 가르쳐 있는 믿음의 내용,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대상이 그 내용의 전부를 지탱하고 계시고, 당연히 지금 이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답, 그것을 우리에게 이끌어내고 계신 것이죠. 이들의 무응답, 그리고 이들의 아주 비정직한, 정직하지 못한 그런 대답, 모르겠다 하는 대답과 달리 우리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의 증언은 정말 참입니다. 요한 이전에,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요한 이전에 모든 선지자의 증언도 참입니다. 정말 당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요.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가 참된 신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저도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 이렇게 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믿음의 주라는 표현은 믿음의 창시자, 시작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의 완성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내용 전부에 관여하시고 믿음이 시작되게 하시고 완성되게 하시니,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때 있어서 그 모든 일을 홀로 감당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동일한 고백을 하십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겠다.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이들과 달리, 이들은 돈을 따라 권세를 따라 명예를 따라 나간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산에 공의한 사람들은 결국 예수를 죽였죠. 이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 아름다운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삶의 모습에서, 이 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그는 모든 것을 다 얻은 자입니다.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가 설명하시겠습니다만 고난 당시에 고난당하고 박해받은 이들에게 주어졌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위로는요, 이 고난이 언젠가 끝난다, 언젠가 이 힘든 사정이 흩어진다, 없어진다, 이게 아니고 구약의 모든 내용이 가리키고 있는 이가 예수다, 이게 그들의 위로의 유일한 내용이에요. 그것만이 참된 기쁨이요, 그것만이 영원히 나를 복되게 하는 진리와 진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큼의 무게와 그만큼의 진실함과 그만큼의 기쁨으로 예수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지를 인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벼운 어떤 사실, 우리가 아침에 뉴스를 들으면 이런 이런 일이 있었대 라고 하고, 뭐 그게 슬픈 일이면 아 안됐다, 뭐 좋은 일이면 아 좋겠다, 얼마 전에 우리 우주로 비행체를 올렸잖아요. 인공위성도 띄우고, 대단한 기술인데 그걸 보면서 아 참 잘된 일이다 하고 몇 분 지나면 잊어버리는 그 정도의 사실이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삶 속에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행동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지식으로 자리하고 계십니까? 참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 질문이 왔을 때 언제든지 답해야 됩니다. 당당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질문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이어야 합니다. 모든 순간에, 모든 일 가운데서도. 바라기는 현장께 온 교우들이 예수님의 이 반문을 피하거나 혹은 어떠한 이유로 대답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부류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기쁘고 즐겁게 감사로 감사하게 그렇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참으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정말 증언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제사 제도가, 모든 제사장 제도가, 모든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의 일들이, 모든 왕들이 다 당신의 어떠하심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분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자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야서 우리가 새로워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음을 기쁨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내용에 예수님이 결코 빠지지 않으며 예수님이 항상 기초이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내용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을 얼마나 새롭게 보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현장교회 온 교우들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반문에 대해서 말씀을 따라 또 은혜를 따라 담대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의 증언은 참입니다. 요한의 증언은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예수를 구주로 받아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본받고자 하고 그분과 교제하고자 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분이 기뻐하신 것을 바라보고자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현장교회 온 교우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히 자라나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 참으로 어묵한 이 세대에 마치 예수님 당시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든지 부끄럽고 어렵고 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사회에서부터 배척받는 정말 따돌림 당하는 그런 형국으로 상황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이 후세대들이 이런 어려운 시대에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다라고 어디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친구들을 만나든지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인정을 하고 고백하고 또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나이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가르쳐지고 또 여러 가지 현상 크리스천 스쿨이나 또 교회 학교나 또 우리 가정에서의 가정 예배나 그런 모든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수준들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모든 선지자들이 알려주었던 참된 복음을 그들에게 강력히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